감사합니다. 참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간구하는 참된 기도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준비 있습니다.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최상의 방법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게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돕는 은혜 방편이요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또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할 의미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이 이제 다 끝낼 이 시점에서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바른 기도가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일까? 오늘 7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구하라, 찾는 거, 문을 두드리는 거, 이것은 기도하는데 어떤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하라는 말, ask라는 말이죠. 그래서 ask and it'll be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거. 여러분 이 구한다는 거, 우리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이것은 구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구하는 자의 자세로서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자기의 결핍, 자기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지 자기의 결핍을 깨닫고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참단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결핍한지를 먼저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육적인 영적인 거네, 특별히 물질적인 거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산상수는 영적인 어떤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 천국의 시민들로서 천국의 시민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어떤 원리 원칙, principle, 원리, attitude,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분명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제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 소유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원리,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그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결핍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인가.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삶은 굉장히 하이 스탠다드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그 고차원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expectation, 어떤 기대와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세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점과 기대와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런 원리, 원칙,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한지, 우리에게 결핍한지 그것을 깨닫고 간구하는 것이 구하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ask하고 구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거의 막바지에 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가장 결핍하고 부족하고 무엇이 더 채워져야 되는 것인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구하라 and it will be given to you.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찾으라고 합니다. Seek and you will find. 이 찾으라, 여러분 찾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안 좋은 패단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합니다. Ask 합니다.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너무 확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지 하고 그거로 그냥 만족해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seek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액션을 더하라는 거예요. 액션, 행동을 더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한층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을 기도하다가 더욱 행동 가운데 그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시며 구하며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기도하면서 찾는 것, 이것도 사실 기도 중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기도하는 자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그것으로 멈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이 말씀에 대한 뭐 은혜를 사모하고 지식을 추구합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뭐 암송하고 필사하고 뭐 말씀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도 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알고 싶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그냥 바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람. 찾지를 않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wish list, 바람 정도의 리스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열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삶이 기도하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한 찾고 있는지, 어떤 찾는 그런 어떤 행동과 열심과 정도가 어떤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적극적인 노력, 행동, 활동이 involved 돼야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드리다, 세 번째 두드리다, knock.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그렇죠? 이 두드리다 뭘까요? 여러분 두드리는 거 계속 한번 두드려 보세요. 문을 두드리면은, 세 개 두드리면은 이게 열리면 좋겠는데 열리지 않는다면 계속 두드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계속 현재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은 뭘 말해줄까요? 인내하고 참고 바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찾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바람에서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낙킹하는 거, 인내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저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끈기 있는, 인내하는. 여러분 사람들 인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이 하다가도,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정도에서 생각하고 아,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라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세 중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여러분 인내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이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전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응시하고, 그것이 바로 문을 두드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십니까? 찾으십니까? 구합니까? 한층 더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까요? 점차 좀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말하고 심화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하는 거, 찾는 거, 문을 두드리는 거, 점차 이 간구하는 자의 자세가 더 심화됐다,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될 때는 중도합니다.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이 없어져요. 그 반대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열망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기도자는 포기하면 안 되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둘째로 우리가 크게는 아니지만 이 기도하는 자세를 7절을 보면, 이 구하는 거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Ask and it'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이 ask 한다, 구한다, seek 찾는다, knock 문을 두드린다. 이 세 가지 원리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보편적 기도 태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누가 그러면은 이렇게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이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 여러분 너희는 누굴까요? 누구나가 다 될까요? 누구나가 다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8절은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Personal relationship with our God. 이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us. 예수님은 지금 personal relationship with our God, 어떤 relationship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 객관적인 어떤 개인적인 관계, 그 관계가 무엇이냐면 구하는 이가 돼야 된다, 찾는 이가 돼야 된다, 두드리는 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응답도 개별적으로 각기 그렇게 구하고 찾는 자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구하시고 찾으시고 지속적으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하는 자의 자세가 정말 우리가 구하는 자입니까? 찾는 자입니까? 문을 두드리는 자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인내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다 모든 것이 다 되어질까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서 구할 때 들어줄 것이다, 너에게 it'll be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어떤 백지 수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술적인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매직한 파워, 마술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찾을 것이다 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응답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단서, 조건을 붙이고 계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이나 5장에서 산상순에서도 보면 어떤 것을 봅니까? 6장에서 보면 너의 의를 행치 말라,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구제하려고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또 기도할 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가 무조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단서는 이미, 조건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원리, 원칙을 따라야만이 그것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자기의 의의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이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처럼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사실 이방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도 말이 많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정성스럽게 말이 많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많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Ask, Seek, Knock, 두드려라, 뭐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막 하긴 무조건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원리 원칙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지난번에 제가 꽤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너에게 꼭 필요한 것, what you need,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과 태도가 없다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어긋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예수님 지금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분명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못함은 정욕으로, 정욕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영어로 보면 wrong motives, 잘못된 동기, 잘못된 동기 이유 wrong motives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나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뜻에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기도는 막무가내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프린시플, 그 원리 원칙을 잘 보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인가를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참으로 바른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이 좋은 것이라고 보면 영어로 보면 good gift, 좋은 것.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서로 비교하는 게 악한 자, 악한 부모와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부 하나님과 천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들과 우리들을 비교해요. 일반 부모를 비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부모 보고 악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인간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 영원한 선에 비교한다면 인간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선한 게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인간은 그런 어떤 아담의 죄, 그런 고범죄,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이 본성적으로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악한 자라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지를 여기 보겠습니다. 그것은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기 아들이 아니면 딸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실 분 계세요? 돌을 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을 다 아시고 질문하는 거죠.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의도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돌과 뱀이 뭘 뜻할까요? 돌은요, 무가치한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돌 가지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돌 수집하는 사람 외에는 뭐 돌 채집해서 수집해가지고 돌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떤 거를 디자인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 외에는 돌을 가치 있게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일반적인 특히 돌, 누가 돌을 가치 있게 보겠습니까? 근데 돌을 주며 아들에게 떡을 달라는데 이 돌, 무가치한 돌을 줄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나? 이 뱀이 뭐예요? 뱀이 있으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면 이게 물리죠. 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악을 줍니다. 해악. 아주 위험한 거죠. 아들에게 뱀을 주게 되면 그 아들을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건 해악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악을 주거나 무가치한 것을 자기 자녀에게 줄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런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로도 이렇게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해악을 주는 것을 자기 자녀에게 줄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한 자라도 천성적으로 내가 심플하고 죄성이 가득한 아버지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 그런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부모시죠? 매스컴에 나오는 이상한 부모 말고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악한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인간도 이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악해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물며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도 악해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더욱 선하고 더욱 좋은 것을 주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점을 너희들이 깨닫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자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깨닫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다른 신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perspective,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믿음 가지고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편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수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그분께 정말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하시고 자비하신 그분께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부모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부모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더욱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how much more? 얼마나 더 많이? How much more? 얼마나 더 많이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아마 그 질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은 good gift.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 좋은 거야. 그런 말이 있죠.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게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평행 구절이란 이런 문맥에서 이런 구절이 다른 성경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언급되어지는 것을 이제 평행구라고, 평행 구절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 구절이 동일하게 언급되는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그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그 마태복음의 그 오디언스와 누가복음의 오디언스, 듣는 그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청중은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마태복음은 믿는 자, 유대인들을, 유대 크리스천들의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였어요? 족보입니다. 족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디서 뿡 하고 생긴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혈통적 어떤 뿌리부터 시작해서 인간적 혈통이 어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디언스가,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독자가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곳의 실체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왜 이 유대인들한테 마태복음에서 왜 좋은 곳으로 했냐면, 유대인들은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은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걸 몰랐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성령을 뜻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의 때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부어줄 것이며, 이런 일이 생긴다고 주님의 때, 마지막 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도래하면은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을 놀랍게 우리는 받을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받을 것이다.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 Understanding, 이해였어요. 근데 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좋은 것이 성령이라면 가장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고 싶어 했던,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왜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아세요? 산상수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이 기대, 익스펙테이션이 이 그런 어떤 도덕적 수준의 어떤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스탠다드가 굉장히 하이 스탠다드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삶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천국에서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 현세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시민으로서 가치관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산상순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런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분부하시는 거예요.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바로 성령님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성령님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구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기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기도하는 자. 누굴 말하고 있죠?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달라달라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성령을 달라달라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요엘서 2장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 성경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 성령을 받느냐? 구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 성령님에서 소개하셨을 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셨을 때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성령님의 짭이 뭐냐 하면 성령님의 짭은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으로서 뭔가를 퍼포먼스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짭은 성령님이 하시는 바는 그분이 하시는 바는 그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을 아니하실 것이요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심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어나운스를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지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120문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받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누가 성경을 받습니까? 120문도들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 주로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의 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우리가 흔히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감화 감동함으로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주시라 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셨다고 하죠. 그 사건을 대속해 주셨다 흔히들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죽어주셔서 우리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의 모든 값을 치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이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사건을 여러분들 믿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납득된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기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이 성도님들 이 대화를 하다가 이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평상시에는 안 하지만 깊은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형제님, 자매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속해 주셨다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에게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셔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심을, 구속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많은 경우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말고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때 보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주시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론적인 어떤 이론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시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되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이성과 어떤 이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시라 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주님 달라 애쓱한다고 성령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속의 주님을 나의 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내주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옵소서 구걸하고 달라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벌써 사도행전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미리 지금 아직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 걸쳐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주로 믿고 그리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을 좋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 방언은 랭귀지 방언입니다. 이 영어로도 보면 텅스라고 그러죠. 언어입니다. 언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언급되는 방언은 unknown tongue입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tongue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언급 말씀해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방언을 하지만은 랭귀지 방언을 하고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포의 그런 민족들이 그 언어를 그 다른 방언을 들었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조롱합니다. 조롱하여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처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 요엘의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이 성취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엘서가 여기서 왜 언급이 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예언의 성취지 지금 이러한 것들을 후세대 사람인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을 체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아비아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신적 계시를 말씀을 받았고 꿈도 꾸고 다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한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시대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사도시대가 지났는데 계속 환상을 보고 내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어떤 모순과 어떤 패단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계시를 내가 듣는다 하면 지금도 성경을 쓸 수 있는 거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의 말씀인데 내가 지금 사도시대에 있고 그들처럼 꿈을 꾸고 그들처럼 체험을 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사도들이 경험했던 모든 체험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엘서에서 말하는 것은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사도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 뭐 대부흥 이렇게 요엘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부어주시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그 모든 계시의 종결성이 이루어집니다. 종결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체험은 구약에서 예언한 이런 성령의 시대가 바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요엘서에서 미리 약속하신 바가 여기 성취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되었다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령님이 역할과 성령님이 이 사도행전에서 임하여서 결국 신자들의 삶을 이끄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입니까? 무엇이 어떤 성령 충만입니까?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인도함을 받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영을 받은 자가 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서 5장의 후반부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서 성령 충만하면 신령과 그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게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물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사환은, 종은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고, 계속 순종 복종이 나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은 현상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성령 충만은 복종이고, 그 삶의 원리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지금 그 산상수훈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성령님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참된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사시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통치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